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주재 미국 대사관이 28일 카불공항 주변에 테러 위험이 있다며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경보에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이 있다며 카불공항 인근 지역 남쪽 게이트와 내무부 신청사, 공항 북서부 쪽에 있는 판지시리 주유소 근처에 있는 모든 시민은 즉각 해당 지역에서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는 이어 미국 시민은 공항으로의 이동과 모든 공항 게이트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안보 경보가 나오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령관들로부터 앞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 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가 테러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 시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공습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있는 미군들을 보호할 것을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는 대형 폭탄 테러가 발생해 아프간인 최소한 170명과 미군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2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지난 12시간 동안 약 2,000명을 카불에서 대피시켰습니다. 백악관은 또 지난 14일 이후 11만 3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지난 9월 말 이후 대피한 사람은 약 11만 9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안전지대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30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를 앞두고 아프간 수도 카불에 안전지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주간지 르 주르날드 디망시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적 작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엔 통제 하에 카불 내 안전지대를 설정하도록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유엔이 비상시에 행동하는 데 있어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이 안전지대는 국제사회가 현재 아프간에 생각한 탈레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대표들은 30일 아프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결의안 제안은 테러 위험으로 국제적인 대피 수송 작전 노력이 끝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7일 대피 작전을 중단했고 영국 역시 28일을 기점으로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아이티에 보급품을 공수했습니다. 식량과 방수 텐트, 그 밖에 구호품을 실은 미군 수송기가 28일 아이티 남부로 향했으며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출발한 수송기들도 이날 남부 시골과 산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제르미시 시민들은 보급품을 싣고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출발한 해병대 수송기가 도착하자 시민들이 환호를 지르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는 IT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3,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IT 남부 레카이에와 제르미시 인근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다친 사람도 1만 명이 육박합니다. 또 지진 발생 며칠 후에는 그레이스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 피해가 집중된 레카이에시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환자들이 방치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모더나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이들 남성은 앞서 이물질에 발견돼 접종을 중단시킨 백신과 동일한 제조공장에서 나온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초 오염된 모더나 백신을 맞고 숨진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모더나 측은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조처로 해당 생산 라인의 백신 사용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 당국은 1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4만 6,700건의 신규 코로나 확진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이 대규모 축제가 끝난 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도의 코로나 감염증 누적 확진자는 약 3,27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43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성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이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성김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U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ongoing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
성김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은 양국의 안보를 지탱하기 위한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자신은 계속해서 북한의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김 대표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미국의 대북특별대표가 미한연합훈련 중에 서울을 방문해서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문 일 아닌가요?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한 연합훈련 중에는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 지수가 높아져 왔던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이 기간 중에 미국에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대표가 이렇게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또 목적이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황 관리가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 행위에 나설 경우에 이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가능성이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사실상 멀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문제 이런 산적하고도 무거운 대외 정책 현안이 지금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형태든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이 북한 문제라는 오랜 과제를 다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방문해서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요, 성김 특별대표의 이번 서울 방문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대북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는 21일 방한해서 24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그동안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 그 일정을 좀 최 기자가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네,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날 방한해서 3박 4일간 서울에 머물렀는데요. 성김 대표는 주한미국 대사도 했지만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지 이번이 두 번째 방한입니다. 6월에 이어서 이번에 8월 중에 또 방한한 것인데요. 일정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성김 대표는 지난 21일 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국 정부 동료들과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그 다음 날이죠. 서울에 있는 그 한남동 그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첫 번째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남북 간의 문제 예를 들면은 통신선 차단 문제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 군사훈련 문제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23일 오전에는 노덕규 한반도 평화고속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는데요. 이 협의를 마치고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방금 들으신 대로 성 김 대표는 북한의 그 적대적 의도가 없고 언제 어디서든 북한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한국 KBS와 이제 인터뷰를 갖고 다시 한번 북한 친구들에게 적대적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모든 것을 그 일단 만나서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성김 대표가 그 한국의 그 통일부를 방문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서 역시 남북관계 현안 또 그 한반도 정세를 푸는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이런 얘기는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을 강조한 것이 뭐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이 발언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앞서서 이제 지난 6월에 성김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북한도 그렇게 미국이 언급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 북한이 그렇게 본다는 징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거듭된 성김 특별대표의 강조 그리고 연합훈련에 대한 설명 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이런 반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은 미국이 자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이 꼽아온 것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단이고요. 아울러서 또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인데요. 훈련의 경우엔 축소된 형태지만 이미 진행됐고 끝났고요. 또 제재 관련해서는 미국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이 사실상 이런 제재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마당에 사실 적대적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바 레토릭, 이 발언, 언사 정도로는 사실 북한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따라서 성김 특별대표가 이번에 서울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는 또 미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조처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친서 교환 용의가 있다는 것인가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방한한 그 성김 대표가 이제 서울 그 미 대사 관저에서 기자회견하고 별도로 그 KBS와 인터뷰를 이제 가진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성김 대표가 먼저 한 얘기가 아니고
기자가 물어본 데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KBS 기자가 그 미북 간의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상 간 그 친서 교환을 고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 김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되고 또 이런 것이 된다면 미국은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 유연하다, 또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답한 건데요. 이것은 좀 뭐 그 의미를 좀 부여해서 확대해서 해본다면 이것은 뭐 친서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 즉 영병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방식을 미국이 무슨 고집한다 그러지 않겠다 그런 얘기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북 간의 그 다른 일종의 현안, 예를 들어서 아까 뒤에가 나왔습니다만 군사훈련 문제, 또 인도주의 문제, 식량, 백신 이런 그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처리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그야말로 대화에 임하는 미국의 어떤 원칙적인 입장, 전향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이런 것에 그 얘기를 했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군사훈련 문제를 뭐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은 그 논의할 용의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그 해리 해리스죠 전 그 주한미국 대사가 부유회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군사훈련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훈련 문제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는 아니지만 협상의 결과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 정부의 하나의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군사훈련 문제도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다 한반도 긴장 평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시사하는 거라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먼저 마주 앉아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네, 그 분명한 입장 표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에 누차 반복해서 강제해왔던 그런 입장인데요. 협상 과정에서 뭔가 단계적으로 주고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말하자면 사전 조치로서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유인책 또는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번 성김 특별대표의 서울 방문에서 북한 측에 제시한 새로운 입장은 없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그 장기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 어떤 특별한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북한이 움직이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뭐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성김 대표 이번 방안에 대해서 좀 혹시 좀 눈에 띄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나 뭐 이런 것은 있습니까?
네, 성김 대표의 이번 이제 방안을 두고 특히 이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두세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성김 대표가 임명되고서 이제 6월에 방문했고요. 또 이번에 8월에 방문하고 이번에는 또 미한 그 군사 훈련 중에 이제 방한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보다도 만일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을 해버리면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미북 관계도 상당한 악재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상당히 동결되고 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황관리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대화 용인을 표명 그것도 서울에 가서 직접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하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보면은 그 서울에 가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미북 대화 얘기도 했지만 미한 간의 외교장관 또 평양에서 본부장하고 만나서 인도주의 지원 문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김 대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인도주의적인 문제 이것이 그 미북 간의 무슨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대화에 앞서서 일종의 분위기 조성용으로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하나 밝혔다 이런 또 하나는 이제 언론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아마 그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만일의 상황에서 이제 그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이 어떻게 공동 대처하자 이 문제도 그 논의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북한 당국이 지금 아무런 뭐 반응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과연 이 성김 대표 발언과 대북 메시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핵심이 바로 북한 당국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엇갈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북한 당국은 미국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자체에 큰 관심이 없고 현재 대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행동으로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관련한 어떤 방침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4개월 전에 4월 30일이었죠.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말하자면 적대적 의도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든 북한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발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그 정책 검토의 내용이 북한에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용의가 있다. 또 창의적인 접근, 그다음에 또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든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에 앞서서 말하자면 선제적인 조치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입장인지 파악하고 대화할 소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도 또 사실 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 않은 일이다라고 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이 코로나가 됐던 또는 북한이 대내적으로 직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든 현재로서는 대화 자체의 어떤 소극적인 입장일지라도 좀 시간이 가면서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한국을 방문한 성김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논의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전화 통화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서 이번에 성김 대표도 방한해서 한국 정부와 인도 지원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at's not new, but it's I think it's useful to remind North Korea of that fact.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끝나가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한국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 지원을 하면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는지 이것이 참 궁금한 상황이네요.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 예를 들어서 뭐 식량, 의약품, 백신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미북 간에 또는 남북 간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 역시 미북 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핵과 미사일 같은 비핵화 문제고 예. 남북 간에도 여러 현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이 같은 문제가 풀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책은 아니죠. 다만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핵이나 미사일 또 남북 간의 여러 정치적 현안을 둘러싸고 남북 간에도 지금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미북 간에도 장기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화가 재개된다고 그래도 굉장히 해결되기 어려운 일종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인도주의적인 문제, 지금 북한이 가장 곤란을 겪는 문제가 식량난, 또 백신, 또 이런 의약품 부족,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본격적인 미북 대화 이런 것을 앞두고 먼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백신, 의약품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서 미국과 한국이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하고 별도로 미국이 북한을 돕는다, 한국이 돕는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미북 대화,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건 역시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외부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러고 문을 닫아 걸면은 이것이 별 효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북한이 이것은 정치 문제와 별도로 인도주의적 문제니까 얘기를 해보자 이래서 받아들이면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 문제 역시 북한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달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북 지원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북한에 그러면 어떤 인도주의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서울 방문 중에 그 나온 얘기들은 보건 분야 그리고 식수 위생 의료 분야 이런 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 내용상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북 인도주의 활동, 국제 구호 단체들의 이 활동의 말하자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부족한 것이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식량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식수. 그 다음에 위생 문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이 분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이 북한이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국경 봉쇄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코로나 백신 지원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여유가 된다면 또 북한이 희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미국도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코백스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북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혜 대상국으로
예.
그 백신을 이미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또 사실 말라리아라든지 북한이 이제 취약한 질병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의약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식량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올해도 100만 톤 가까운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국제기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그 인도주의 관련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이 실제 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남포항에서 비료나 식량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고 저희 BOA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중국이 이미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건 역시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 그 VO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 북한 남포항에 6월부터 그러니까 6월 9일, 6월 12일, 6월 27일, 그리고 7월 20일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하얀 포대를 실은 선박이 입항을 해서 물건을 부려놓고 떠났는데 이것이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이 이제 무엇을 실었나 이렇게 그 분석을 해봤더니 하얀 포대를 실었는데 이것이 아마 그 식량 또는 이제 비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제 보도였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6월 15일 날 그 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식량 사정이 지금 매우 그 긴장돼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식량난을 공식 언급한 거는 이거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엔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이 대략 한 8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부족한데 이 정도 식량이 부족하면 북한이 그 자체적인 힘으로는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 역시 그 북한이 그 비공식 통로로 그 중국에다 이제 요청을 해서 중국이 조용히 선박에다가 식량을 싣고 가서 남포항에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예.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6월부터 한 달간 6월과 7월에 들어가서 이제 다섯 척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 척당 예를 들어서 2천 톤씩 그 식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만 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한 8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부족하면 중국이 식량을 이 정도 지원한다 해도 아직은 상당히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언론 보도나 그 정부 당국의 보도를 봐도 북한이 식량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없고 중국도 이것을 뭐 요청을 받았다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언급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마 북한이 조용히 지원을 요청을 했고 중국도 북한의 그 체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조용히 지금 선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추정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어떤 것이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이 26일 끝났는데요. 훈련이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예.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훈련은 사실 크게 축소된 형태로 진행이 된 거고요. 또 실병력이 그야말로 야외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컴퓨터 가상 훈련이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지휘소 훈련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지금 미북 협상 이거를 외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최대한 low profile,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또 조용한 가운데 비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방침인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계속 이런 형태로 실시가 돼 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소된 형태로 남아 훈련을 진행은 하지만 이것도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 발표를 그 내용 등에 대해서 하지 않고 진행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은 지난 11일 훈련을 비난하면서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그러면 훈련 뒤에 뭔가 도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지금 상당히 미지수에 쌓인 그런 대목인데요. 참조로 말씀드릴 건 3월에도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이제 두 가지 도발적 행동을 했는데요. 하나는 순항미사일을 당시 훈련 끝난 다음에 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25일 날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기를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으니까 훈련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이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도발을 할 경우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이 문제가 다시 유엔 안보리에 회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동결되고 또 미북 관계도 대화 전망이 상당히 흐려지고 이런 치러야 될 대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발을 하더라도 일종의 남북 관계, 미북 관계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낮은 저강도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또 대응을 안 할지 또 어떤 담화 이런 것을 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남북 통신선입니다.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통신선이 다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훈련이 26일 날 끝났고요. 예. 27일 날 다시 그 연결을 시도했지만 오전, 오후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남북 통신선을 북한이 다시 차단을 한 배경을 보면 이 남한이 이제 훈련 실시를 통해서 대화보다는 대결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안보 위기를 앞서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얘기한 대로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도발 행위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는 이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북한이 조만간 다시 통신선을 연결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관측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북 통신선이 13개월여 만에 다시 복원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4월부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차례 가까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바로 통신선 재연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수차례의 그 친서 교환이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이걸로 그야말로 없던 일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그 두 정상이 주고받은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다시 국면 전환의 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한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평양의 주택 건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군사훈련과 주택 건설 현장, 너무나 다른 그 이슈처럼 보이는데요. 뭐 특별히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상당히 그 눈길을 끄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일 날 평양 그 보통강변에 있는 다락식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현지 지도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 뭐 현지 지도를 한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미한 군사 훈련 중에 아, 그 경제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이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아, 미한 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포병 활동, 포사격 훈련하는 것을 본다든가 또는 미사일 그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을 뭐 참관을 한다든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와 다르게 아, 경제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그 아, 도발을 안 한다는 그런 신호 아닌가 이런 그 하나 관측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주택 그 건설은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노동신문을 그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 그 아, 이 보통강변 건설은 잘 되는지 몰라도 아, 다른 쪽의 사정은 상당히 나쁘구나 이렇게 하나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해지구로 안 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함경도 쪽에는 지금 그 폭우가 내려서 한 1100세대가 지금 물에 잠겼고 5000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함경도에 큰 폭우가 내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아, 수재민들을 그 위로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함경도 쪽에서 폭우가 났다 이런 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그 상당히 작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막을 내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얼마 전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와 관련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 있는 로즈가든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거나 외국 정상과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애용되는데요. 장미가 많다고 해서 장미 정원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은 1913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부인 엘렌이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 엘렌 윌슨을 소개해드립니다.
1883년 4월 젊은 변호사 우드로 윌슨이 조지아주 롬에 삼촌집을 방문했다. 일요일을 맞아 인근 교회에 간 윌슨.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눈길을 떼지 못했는데 윌슨을 사로잡은 그 여성은 바로 교회 담임 목사의 딸인 엘렌이었다.
밝고 예쁜 얼굴, 장난기 어린 눈. 우드로 윌슨은 엘렌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얌전해 보이지만 재미있는 여성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엘렌에게 반한 우드로 윌슨은 당장 엘렌의 아버지 세뮤얼 엑슨 목사를 찾아가서 교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엘렌의 나이는 23살로 우드로보다 4살 아래였는데요. 엘렌 엑슨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60년에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초등교육을 주로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거든요.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엘렌의 부모가 학교를 열었는데요. 엘렌도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제법 좋은 곳을 나왔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은 못했지만요. 엘렌은 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퍼스트 레이디들, 이런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엘렌은 주변 남자 중에 지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잘 맞는 남자를 찾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드로 윌슨을 만나자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엘렌과 우드로우는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금방 약혼했는데요. 결혼은 2년이 지나서야 하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이 볼티모어로 가는 기차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떠나는 길이었죠. 만약 결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할 경우에 서로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렌이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지만 윌슨의 결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윌슨이 2년 동안 박사 과정을 밟아야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죠. 결혼하기 전에 박사 학위를 따고 먼저 직장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엘렌 엑슨과 우드로 윌슨은 1885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윌슨이 교수로 명성을 쌓아가는 동안 엘렌은 딸 셋을 낳아 기르면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 충실했는데요. 가족에게 더 맛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를 배웠고요. 또 딸아이들의 옷을 직접 도안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렌은 어렸을 때 화가를 꿈꿨을 정도로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밀러 씨는 말했습니다.
엘렌이 10대 소녀였을 때 파리에서 열린 국제미술전에 출품해서 3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로서 재능이 좀 있었죠. 우드로 윌슨이 존스 홉킨스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엘렌은 뉴욕에서 1년 동안 미술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깨달았죠. 재능이 있긴 하지만 인류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요. 반면에 남편 우드로 윌슨은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엘렌은 실제로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약 30년에 걸친 결혼 생활 동안 엘렌은 우드로 윌슨의 삶에서 중추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엘렌은 먼저 학문적인 면에서 남편을 크게 도왔습니다. 우드로 윌슨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남편에게 문학과 시를 가르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쳤죠. 독일어 책을 번역해주기 위해서 독일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윌슨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도 옆에서 도왔죠. 우드로 윌슨은 엘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인용구를 알려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렌은 또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윌슨이 직장을 선택할 때 늘 옆에서 조언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인 건데요. 실망한 엘렌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상관없이 나만의 것이 있다. 나만의 것을 추구할 거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908년에 다시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꽤 열심히 그렸는데요.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바로 전에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요. 몇몇 중요한 전시회에도 출품했습니다. 이 그림을 꽤 많이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죠.
네, 다른 여성에 대한 윌슨의 관심은 한동안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선에서 끝났습니다. 한 차례 시련을 겪고 나자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는데요. 아내 엘렌의 이해와 헌신에 힘입어서 우드로 윌슨은 정치에 나섰고요.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1912년에는 28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야망이 없는 여자랍니다. 백악관 생활은 제게 아무 매력이 없어요.
엘렌 윌슨은 백악관에 이사오기 전에 퇴임하는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엘렌은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대중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 때면 늘 진심 어린 태도로 손님들을 대했고요. 또 대통령 부인이란 위치를 이용해서 백악관 안팎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 부인들에 관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Most women at that time could not vote. And
당시 대부분의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회복지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엘렌 윌슨은 남편 우드로 윌슨이 뉴저지 주지사를 지내던 시절에 여러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시설을 방문했는데 남편도 함께 데려가곤 했죠. 그러니까 엘렌 윌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조건을 향상하는 데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엘렌 윌슨은 백악관의 대통령 가족 공간을 수리하면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 천정에 채광창을 내고 화실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앞에 정원에 장미를 심어서 로즈 가든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엘렌 윌슨의 백악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트병이란 신장염에 걸려서 자리에 누운 겁니다.
의사당에 가서 의원들에게 말해주세요.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내가 좀 더 편히 눈을 감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님, 남편을 잘 부탁해요. 내가 죽으면 남편을 잘 좀 보살펴주세요.
1914년 8월 6일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엘렌 윌슨은 대통령 보좌관과 주치의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 의회는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윌슨 부인의 법안 또는 골목 법안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엘렌 윌슨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퍼스트 레이디들이란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입니다.
엘렌 윌슨은 지금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엘렌은 의사당 바로 뒤쪽에 비좁은 동네를 걱정했습니다. 더럽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범죄와 질병이 만연한 곳이었거든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그런 동네가 있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서 그 골목의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건물을 짓길 원했던 겁니다.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끝내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군인들을 동원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가운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렌 윌슨의 이런 노력은 후대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어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밀러 씨는 말했습니다.
당시 윌슨 행정부 관리 가운데 해군부 차관부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엘레노어 루스벨트죠.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워싱턴에 살면서 이 백악관에도 초청받아서 방문한 일이 있었고 엘렌 윌슨도 만났죠. 당시 엘렌 윌슨이 골목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워싱턴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일이었는데요. 나중에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퍼스트 레이디가 됐을 때 처음 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엘렌 윌슨이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골목 법안을 추진한 겁니다. 저는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엘렌 윌슨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렌 윌슨은 행동하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엘레노어 루스벨트에게 모범을 보인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엘렌 윌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 편을 보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장악한 탈레반이 곧 정부 구성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의 한 고위급 인사는 VOA에 익명을 전제로 탈레반이 내각 발표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드자다는 탈레반 무장 세력의 발상지이자 정신적 거점인 칸다하르에서 군사 담당 부지휘관이자 탈레반의 창설자 무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인 물라 모하마드 야쿠브와 하카니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무장 조직을 이끄는 이 사라주딘 하카니 등과 내각 구성을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탈레반 지도자급 가운데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모하마드 아바스 스타이자닉은 28일 TV 연설에서 현재 탈레반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내 여러 민족들, 정파들과 함께 정부 구성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새 정부는 아프간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이 장악한 탈레반은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설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비훌라 마자히드 탈레반 수석 대변인도 VOA에 새 내각 구성 절차가 거의 끝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26명이 내각에 포함될 것이라며 탈레반 지도부 회의 소속이 아닌 인사들도 내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이 28일 카불 공항 주변에 테러 위험이 있다며 안보 경로를 발령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경보에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위협이 있다며 카불 공항 인근 지역, 즉 남쪽 게이트와 내부부 신청사, 공항 부서 쪽에 있는 판지시르 주유소 근처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은 즉각 해당 지역에서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는 이어 미국 시민은 공항으로의 이동과 모든 공항 게이트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안보 경보가 나오기 몇 시간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령관들로부터 앞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 내에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추가 테러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 시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군수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있는 미군 보호를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인 26일 카불 국제공항 외곽에서는 대형 폭탄 테러가 발생해 아프간인 최소한 170명과 미군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안전지대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30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를 앞두고 아프간 수도 카불의 안전지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나이드 디망시와 인터뷰에서 인도주의적 작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엔 통제하에 카불 내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유엔이 비상시 행동하는 데 있어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이 안전지대는 국제사회가 현재 아프간에 장악한 탈레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대표들은 30일 회의를 열고 아프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결의안 제안은 국제사회 아프간인 대피 수송 작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7일 대피 작전을 중단했고 영국은 28일을 기점으로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모더나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이대 남성은 앞서 이물질이 발견돼 접종을 중단시킨 백신과 동일한 제조 공장에서 나온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초 오염된 모더나 백신을 맞고 숨진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모더나 측은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조처로 해당 생산 라인의 백신 사용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8월 29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